저희는 지금 주일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앞에 두번 설교는 유다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 몰라라 하고 저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유, 아주 매를 벌어요, 벌어.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얼마나 저 터져야 정신을 차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실 때 가방이 무거워서 성경책을 못 갖고 오시는 그런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관원들아 그러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글의 문법은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언가가 이게 목적격이 있고 난 다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subject와 verb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항상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영어 문법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동사가 앞에 나올 때는 무언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0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가 들어가 있어요. Hear 이라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관원들아 들으라, officers를 이야기해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의 유대 나라는 국가의 지도자는 결국에는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나오는데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종교의 지도자들이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시면은 안 돼요. 뒤에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백성들아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관원들의 모습을 무엇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고모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원들이든 즉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상태예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가 지난 두주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은혜를 저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지적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세 가지의 지적은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지만 이세 가지가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것만 나는 죄를 지었고 두 가지는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지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예요.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펴놓고 저는 제가 의역한 것으로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슨 뜻으로 많은 희생제물을 내게 가지고 나오느냐? 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물을 많이 갖고 나오는 거야? 이 말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번에 1월 달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했니? 나 이거 다 못 먹어. 아, 네 마음 알았어.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잖아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열심히 갖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 주는데 싫어하는 음식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 오늘 또 밥상 차려줘야 되네. 먹든지 말든지 그냥 차려놓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부모가 좋아하시겠냐고요.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다 똑같아요. 정말 정성껏 그냥 보리밥에 죽, 뭐 보리 죽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없어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정성껏 갖다 드리는 것을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부모 알아요. 그냥 뭐 그냥 육해공군의 모든 음식을 다 차려다 놓고 산의 진미라고 그러죠. 산의 진미로 밥상을 차려 놓고 근데 마음은 아이씨 오늘도 또 차려야 되네. 먹든지 말든지 이러는 마음이면 부모가 속아요 안 속아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아유 오늘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니? 이게 아니라 야 니네들 무슨 생각으로 맨날 이렇게 갖고 오냐? 나 질린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11절 읽어볼게요. 나는 그 수양과 태우는 재물 및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이미 배부르다. 야 나 배 터지겠다. 이게 정말 많이 잡수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렸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질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질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황소와 어린 수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니네 아무리 갖고 와봐야 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으로 붙여놨던 것처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고 지적하는 거예요. 니네들 니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 너희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에 관해서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그 구절을 보면 아 여러분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무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의 많은 부분에 유단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모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인데 제사인데 예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은 가지고 오기는 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재물 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재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먹다 남은 재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럴듯한 재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질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온 재물,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나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니까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 두 마리를 갖고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것도 재물이라고 갖고 오냐? 나는 염소 갖고 와, 염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염소도 재물이냐? 나는 황소 가지고 와. 황소 가지고 예배드려. 재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비둘기든 염소든 황소든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황소 가지고 온 나.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실질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예화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심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는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까? 우리 다 알아요. 대답 다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우리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곡을 고를 때에도 연습을 할 때에도 가운을 입을 때에도 악보를 그러니까 바인더에다가 철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나는 이렇게 철을 해요. 나는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내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성가대의 초점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80명입니다. 아, 언제 물어봤어요? 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찬양 성가대가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가운을 1년에 두 벌씩 맞춰서 바꿔서 입습니다. 참 좋으시겠네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평생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평생에 성가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성가대를 한 나의 행동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내가 성가대를 섬긴 나의 모습이 자랑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 우리 교회는요 교회당이 있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렌트비 올려달라는 그 말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 거예요. 뭐 무슨 상관이에요? 아 물론 좀 편한 건 있어요. 이제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은 없으니까 일단은 편해요. 그렇죠? 편해요. 하지만 건물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아니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조금 그래도 챙겨 입어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챙겨 입고 오게 돼요. 하지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아유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에 혹시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오늘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늑달같이 전화하고 이럴까 봐 그거 귀찮아서 예배드린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비슷한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당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나한테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언제 물어봤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요구했냐? 너희들 그렇게 와봐야 내 마당만 더럽히고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마당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결국은 내 마당,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목사님 중에 트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T-R-A-P-P 트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격하게 쓰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육적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을 읽으면서 끝에 단어를 제가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는 거 내가 언제 요구한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더럽히고 있어.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정공필 목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공필 목사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미신 행위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이미 여러분들은 더럽힌 거예요. 아니 건물은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세요. 그러면 예배가 헛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들콘 갔다 왔고요, 강의했고요, 힘들게 갔다 왔으니까 나 잘났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하고 받겠느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갔다 오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요구했냐? 너는 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당을 더럽히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복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즉 짐승을 선택할 때에도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 죽여도 밖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 앞에 와서 죽여야 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가르쳐 주셨어요.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꺼내고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와 접목을 시키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 헛된 제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국 전쟁, 저는 6.25 사변이라고 배웠던 세대인데요. 6.25 사변을 지나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희 아버지도 보리밥을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보리밥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 많이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리밥이 몸에 좋대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시어머니, 아니 제 며느리가 그냥 삼시세끼를 그냥 1년 12달 365일 보리밥만 갖다 주면 아버지가 아유 기특하다 그리고선 드시겠습니까? 물론 며느리가 그렇게 주면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서라도 어거지라도 드시겠죠.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요 아니잖아요. 또 설령 자식 생각에 이번에 한국 가서도 경험을 했던 거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아, 이것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드십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맛있기는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요번에 저희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어떤 특정한 식당에 확 마음이 꽂힌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길 갔더니요.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냥 허름한 가게였거든요. 식당이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요. 4층인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래 두 층을 자기네가 쓰고 나머지는 렌트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번 거죠. 거기만 가시는 거예요. 거길 갔어요. 갔더니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또 오셨냐고.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자고 그러면 그게 아니야. 여기가 더 맛있어. 그러면 자녀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원하는 거 드려야 되냐. 근데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갔다 오시면 꼭 체한다고 그러세요. 장이 탈났다고 그러시고 기분 안 좋게 드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야, 다시는 헛된 예물 가지고 오지 마. 그거는 가증한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 가증하다는 말이요, 아이 저거 가증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혐오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저 가증한 녀석.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는 말을 제가 저의 표현대로 한다면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우리 겨내야 되잖아요.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 월삭과 안식일의 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모인다고 야 웃기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큰 죄악이다. 아니 월삭 드리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들 모여봐야 나한테 죄밖에 안 저질러. 아 오지마 라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에 가서는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긋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짐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야 니네 오지 마. 니네들이 지금까지 갖고 온 것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해. 내가 감당하기도 너무 버거워.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 그만 좀 해라 이제 좀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faith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faithfulnes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정도로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도 기도를 거절해 버리시겠대요. 너희들 백날 기도해봐라. 나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손을 펴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손바닥을 펴다예요. 두 손바닥을 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아마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였을 거예요. 행위였을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손바닥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겠대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두 개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사님, 나는 1년에 한 300일 정도 아침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300일을 아침 금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비밀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는데, 출근을 하면, 물론 남편은 먼저 출근하셨어요. 출근을 하면 10시 40분, 11시 되면, 뭐 잠깐 뭐 서류 정리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 돼야 안 돼요. 여보, 밥 먹자.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뭐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300일 금식한다고 쳐요. 2시간도 금식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혼자 해야죠. 그 뭘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느냐고요. 몇 년 전에는 한국을 갔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난 분인데 저한테 명함을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서 받았는데 명함이 앞뒤로 빽빽해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거 보고선 그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버렸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수료. 아, 저는 한 번도 못해서 제가 최장으로 금식 기도한 게 2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지성이 강한 분이세요. 이게 인정하겠어요. 그럼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예, 좋아요. 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고요.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요. 내가 이래봬도 구제도 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의 기둥 뒤에 숨어서 납작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누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숨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재물을 잡기 때문에 피가 가득한 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땅을, 내 마당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재물들까지 가지고 왔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 있는 곳에서 죽였으니까 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짐승을 보고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온 죄 짓고 있는 백성 들을 향하여서 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헛된 재물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흥분하신데,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따라 넥타이는 저게 뭐래, 이거부터 또 해갖고, 아, 집에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예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병 때문에, 내가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권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권고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나중에 바꾸고 싶었어요. 명령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두 가지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즉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해라 해라 해라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게 네 가지가 있고요, 긍정적인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시작하면 한 시간인데 막 줄여갖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지의 부정적인 권고를 앞에 자막으로 일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해라. 세 번째는 버리라. 네 번째는 그치라예요. 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씻으라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결해지다라고 하는 말,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생활 자체예요. 도덕적인 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지만 토요일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한 번 씻고 난 다음에 나가서 또다시 더럽혀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씻음을 받으면 깨끗한 것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단어를 쓴다면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그 습관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악을 그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아, 뭐 집안 돌아가는 거 보고요, 이번 일만 잘 마치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면 이 사기치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멈추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부모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기를 잘 치면, 성공적으로 맞추면 100만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야, 요번만 사기 잘 치고 그 다음부터는 치지 마라.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진짜 부모라면, 야, 100만 불을 벌지 못해도, 아니 오히려 100만 달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멈춰야 돼. 아버지 지금 멈추면 손해봐요. 손해보더라도 멈춰야 돼.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치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지금 당장 immediately 이 순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다섯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행이에요. 다섯 가지 목록이 있는데 선행을 배우는 건데요, 이 선행을 배우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아까 네 가지 잘못된 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은 멈추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멈췄지만 지금부터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일은 어떤 것이 착한 일인가 하면 내 생각에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는 그냥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한국에서 사회정의 뭐 구현 어쩌고저쩌고 옛날부터 그러고 요새는 더더군다나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요. 앞에 그냥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는 단순히 사회정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정의의 판단은 반드시 주님의 절대적인 뜻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지금 실행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뭐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아버지가 아무리 옳아도, 나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판단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근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행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호해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학대받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LA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스베가스도 매 맞는 여성을 위한 쉘터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매 맞는 남편을 위한 쉘터는 없습니까? 그러는데 있을 맘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매 맞는 여성이 왔어요. 매 맞는 여성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을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혼자 나간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이 계세요. 아내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그냥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그게 완벽한 돕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나가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컴퓨터를 친다든가 하다못해 뭐 양장지수를 배운다든가 옷수선을 배운다든가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고아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법에게 호소를 하고 싶은데 호소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억울한 일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는데 이 과부는 당시에 이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연약한 그 사회 구조에서 정말 힘 한번 쓸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도 변호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거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로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가 하면 압제받는 사람들이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학대받는 사람, 고아, 과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권고,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평균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받습니다. 외국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교회냐고, 예,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집에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버젓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그 현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LA에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1년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게 그 1년의 사역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모으면서 그렇게 알뜰살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1달러, 2달러를 가지고 또다시 그 안에서 마약 사먹고 그 안에서 온갖 많은 범죄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찰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전화가 와요. 지금 먹을 게 떨어졌는데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깡통 드라이푸드 있잖아요. 올 수 있겠느냐. 그럼 대부분 안 와요. 오면 다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푸드뱅크도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권고고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우리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우리들끼리 잘 살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썩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부패되어진 곳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액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 시간 때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을 주셨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그렇게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